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또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거듭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저는 안수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eek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데요. 지금 바로 들으신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진지하고 또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도를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일관되게 외교적 관여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북 제안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사실 북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늘 거의 매번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를 맞아서 처음 유엔 총회 연설인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 문제와 함께 핵 문제의 어떤 근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의 둔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국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그리고 네. 또 중국 문제, 이란 핵 문제 등이 아주 산적한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북한은 뒷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과 관련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수사, 그러니까 레토릭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소식들은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문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미북 간의 그 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이제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얼마 전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대화 분위기에 일종의 그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행동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볼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아까는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저희가 그 언급해 볼 것은 역시 그 연설 내용은 지금 다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연설에 사용한 그 표현의 문제입니다. 연설 내용 못지않게 이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그 비핵화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화염과 분노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로켓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네.
비핵화는 뭐 물론 그 내용이 합니다마는 이런 그 로켓맨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를 그 일종의 그 조롱하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돼서 당시에 좀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쓴 표현을 보면은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상당히 좀 점잖고 구체적인 진전을 원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약속 또 가능한 계획을 위한 구체적 진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북한 문제에 임하고 있고 또이 같은 대화 제기를 위해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미사일 이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전제 조건 없이 북한에 대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지도 이제 5달이 넘었는데요. 아직 미북 간한 차례의 대면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지금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쉬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부응하기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의 입장은 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뭐든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됐든 일단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면은 어떤 사안이든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북한은 이미 정상 차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실무자들이 다시 만나봐야 시간 낭비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 거의 무반응 또는 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전제 조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조건이 맞아서 대화를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이번 연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후첫 번째 이제 유엔에서 가진 연설인데요. 이번 연설의 핵심은 역시 그 미국은 중국과 그 치열한 경쟁이 최우선 목표고 이를 위해서 그 동맹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그 연설을 한 34분가량 연설을 했는데요. 중국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 중국을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 이제 할애를 했는데요. 역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그 미국의 정책, 외교 사안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그 외교 정책 초점이 인도 태평양이고 우리는 그 동맹과 우방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과거 같은 냉전 체제, 그 이념을 위주로 한 그 냉전 체계가 아니고 또 세계를 경직된 블록으로 나누는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우리의 가치와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취임사에서 밝힌 지론이죠. 미국이 국제무대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힘과 가치로 국제질서를 이끌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고요. 이번 그 연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과거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 혼자 세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치에 의해서 인권, 이런 가치에 의해서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의해서 지구를 이끌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력에 의한 영토 변화 반대하고 또 경제적 강압, 기술적 착취, 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에 반대한다는 몇몇 그 골자를 그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 그 국제무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코로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런 이득 없이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그 지원한다. 이미 지원했고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인권을 상당히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이나 이디오피아 북부에서 인종, 민족, 종교적 소수들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족의 그 이슬람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요. 그 북한이 외무성 국장의 문답을 통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파트너십이죠. 이 오커스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도 연설을 통해서 소그룹과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커스를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는지 또 북한도 이 오커스에 비판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오커스를 그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같은 날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그룹 또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한 소그룹이라는 것은 쿼드죠.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최근 발족한 그 오커스, 영어로 AUKUS 이렇게 이제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커스는 지난 9월 15일 날 미국의 주도로 새로 발족된 그 태평양 지역의 일종의 그 안보 동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미국과 호주, 영국 이렇게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것이 그 호주의 그 핵 잠수함을 지원한다 이런 것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역시 이건 역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역시 칠함대만 혼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호주의 그 핵 잠수함 이런 것을 도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의 의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 종전선언 제안했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다시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올해 유엔총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직접 참석한 그 국가 정상은 20여 개국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직접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까지 가서 이 연설을 한 것은 이제 내년 5월이면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올해 유엔총회 연설이 사실상 재임 중 마지막 연설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게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프로세스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것도 이제 종전선언을 서명하게 되면 정상 차원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마지막 시도로 보고 이를 위해서 직접 유엔총회에서 그 연단에 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때마침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유엔 총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에 돌이킬 수 없는 진정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종전선언 제안이 담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에 미국 국방부 또 국무부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고 했고요. 또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말씀을 드리면 그 낮은 수준의 이제 지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종전선언을 다시 그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국방부가 얘기한 것이 이제 아마 뭐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 말한 것입니다. 대개 외교가에서는 이런 그 상대국 우방국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이해한다, 지지한다 이런 것인데요. 요번에 나온 그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논의에 열려 있다 한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낮은 지지는 하지만 그 우방국의 대통령, 동맹국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한번 그 검토하고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그 지지를 표한 것으로 봐서 표현하자면 좀 미지근한 지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전선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존 입장이 좀 어긋나는 거죠. 조건 없이 얘기하자 그러는데 종전선언은 얘기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과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 용의를 밝혔지만 그 뒤로는 그 워싱턴에서 그 종전선언 문제가 상당히 좀 사그러드는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 문제를 갖다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의 어떤 그 파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나와서 이 문제가 워싱턴에서는 좀 사그러들었는데요. 역시 그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일종의 그런 기류가 암암리에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당사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이렇게 네 나라인데요. 성사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최현기 기자가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지근한 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는 그게 적극적이든 미지근하든 사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에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 종전선언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비핵화 협상 시작 전에 북한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북한의 어떤 특정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말하자면 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지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이 종전선언의 핵심 말하자면 키를 쥐고 있다 이 부분은요 사실 남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면 한국 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고 북한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남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그 합의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국이죠. 중국은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상당히 그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과거 왕이 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종전선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의 이번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 부상 또 김여정 부부장이 잇따라 담화를 냈는데요. 먼저 이 두 담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그 종전선언을 그 제안한 직후에 북한 당국이 이제 두 개의 담화를 냈는데요. 하나는 그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이제 담화였고요.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리태성 부상의 담화는 한마디로 그 종전선언이 그 시기상조라는 그런 겁니다. 리태성 부상은 종전의 그 최대 장애물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긍정적인 그 담화였습니다. 종전선언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그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중 기준이 철회된다면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조선반도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해 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역시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그 앞에 이태성 대 그 부상에 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역시 그 남북 간에 일단 북한 쪽에서 반응을 보였으니까 접촉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접촉과 대화가 재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예, 언론 매체들은 그 외무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고 또 김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구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한국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리태성 부상의 담화는 미국에 대해서 선제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과 이태성 부상이 얘기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태성 부상은 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사례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또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 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고요. 김 부부장은 그거와는 달리 이 남북한의 쌍방 간의 존중, 그다음에 편견적 시각 이런 것들의 철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대상이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한국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적대 정책의 철회가 일단은 선제돼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갖는 것이고 마주 앉아서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전선언이 남북 간 또는 이 미북 대화 재개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제 미북 간은 그 확실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남북 간의 접촉은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이 이제 좋은 발상이고 흥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간에 다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그 남북한은 그 8월에 미그 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통신선이 다시 두절돼 아무런 접촉 그 회의 이런 것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를 통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 방향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역시 그 일단 이것은 만나자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만나서 통신선을 연결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뭐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논의에 종전선언 문제도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양측이 물론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 문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와 별도로 한국이 그동안 그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그 유엔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또 백신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을 한국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잘 되면은 남북 간에 지금 한국은 남북 화상 정상회담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되면은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의 담화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강경한 원칙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그 전망하기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하나 그 제시해 본다면은 남북 간의 그 대화와 접촉이 잘 되면은 이에 이어서 인도적 지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미북 간의 대화와 접촉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또 방역 보건 협력체나 이런 인도적 지원 문제들은 북한이 호응만 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 아닌가요?
예, 사실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은 사실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죠. 북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비본질적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 핵 문제 이런 쪽에서 뭔가 분위기가 나아져서 진전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비본질적 문제로 꼽고 있는 말하자면 이산가족 상봉 또는 방역 보건협력체 또 인도주의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 북중 간의 국경이 오랫동안 봉쇄되면서 인도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은 국경을 개방해서 인도주의 물자를 반입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정치 문제, 비핵화 관련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문제에 먼저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문가들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유엔에서 그 문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앞서도 간략하게 중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이 있은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자오 리젠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자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한 나라이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20일이죠.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 또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서 이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있다는 건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우라늄 농축이 새로운 건 아니죠?
IAEA가 그동안 주로 얘기한 거는 영변 핵시설의 그 플루토늄 그 추출 문제였죠. 그래서 방사화학 실험실이 그 다시 그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냉각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북한 영변에서 다시 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이것이 그 플루토늄이 그 시설이 재가동되면 1년에 한 6kg에서 8kg 정도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까지 저희들이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얘기는 그 우라늄 농축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라늄 농축은 그 일부 그 영변 핵시설에도 있는데요. 대개 한 2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라파엘 그로시 그 유엔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플루토늄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그 활동이 핵 활동이 전력 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라늄 농축 활동이 있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지만 IAEA 사무총장 이런 걸로 말한 걸로 봐서 아마 북한이 플루토늄 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IAEA 총회에는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에너지부 장관은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전한 건데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은 계속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머지않아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그 IAEA 모든 회원국들이 핵 비확산에 대한 그 약속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AEA 총회에서 미국 대표는 이란과 북한 두 핵 개발 당사국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할 것, 그리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핵 비확산을 위한 그 약속,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대북 결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재를 실행해 옮긴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 실행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그 북한 영변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장되는 듯한 그 위성 사진을 공개한 미국의 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IAEA 사무총장이 그 우라늄 농축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과 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이 그 밝힌 그런 내용인데요. 민간 인송으로 그 영변 그 핵설을 봤더니 영변 핵단지에서 일종의 공사가 그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그 추론을 해봤더니 원심 불리기 한 천 개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 얘기는 전에 나왔지만 원심 불리기 천 개면 상당히 그 큰 규모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북한이 그 핵농축,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과학자는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밝힌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는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참 좋은 날이다. 이토록 맑은 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시인 김옥님의 참 좋은 날 내 한 구절이에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바로 사랑이란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하는 가족 덕분에, 또 사랑하는 친구 덕분에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되길 바라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Cause I'm not afraid to love. 해 A smile that says hello It's good to see you Anytime I turn around to find you there It's this and so much more that makes me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날 사랑하게 된다면 나에게 알려줘 라고 노래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You Love Me, Let Me Know로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락앤롤 장르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볼까 합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락앤롤 음악은 긴 전쟁 기간 동안 움츠러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됐고요. 춤추게 했던 그런 음악입니다. 이 락앤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당시 뉴욕에 위치한 윈즈라는 방송국의 인기 DJ였던 앨런 프리드라는 사람의 공이 컸는데요. 그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락락락에서 이 락앤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락앤롤은 많은 시냇물이 모여 만들어진 강이다. 재즈, R&B, 컨트리, 포크 이 모두가 락앤롤의 강한 비트에 기여했다. 라고 말이죠. 잠시 후에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두 음악을 비교해 보시면 앨런 프리드가 했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했던 척 베리가 이 락앤롤의 기초를 형성한 인물이라면 척 베리의 뒤를 이어 등장한 빌 헤일리라는 가수는 이 락앤롤의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이 락앤롤 장르를 전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첫 히트곡 Shake, Rattle and Roll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음악을 원곡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원곡자는 빅 조 터너라는 가수인데요. 1940년대에 특히 흑인 음악을 대표했던 R&B 장르, 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Shake, Rattle and Roll, 조 터너의 버전이에요. Get out of that day, wash your face and hands. Pots and pans. Well, you wear old dresses, sun comes shining through. Well, you wear old dresses, sun comes shining through. I can't believe mine, all of this belongs to you. I believe to the soul you know it not at all. "가닥 흔들흔들 흔들어라고 노래하는 Shake, Rattle and Roll. 흑인 음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리듬 앤 블루스 장르 가수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조 터너의 원곡 버전 듣고 계신데요. 이 조 터너는 이 곡을 1954년 2월에 녹음했고요. 4개월 뒤인 6월에 이 곡은 빌 헤일리라는 가수를 만나면서 락앤롤 분위기로 확 바뀌게 됩니다. 락앤롤 버전의 Shake, Rattle and Roll은 이런 분위기예요.
Get out in that kitchen and rattle those pots and pans. Get out in that kitchen and rattle those pots and pans. Well, roll my breakfast, cause I'm a hungry man. I said, shake, rattle an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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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you never do nothing to save your dog or soul. Wearing those dresses, your head done up so nice. Wearing those dresses, your head done up so nice. You look so warm, but your heart is cold as ice. I said, shake, rattle and roll. I said, shake, rattle and roll. I said, shake.
어떠세요? 조 터너의 버전보다 훨씬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죠? 바로 이런 느낌의 음악들이 락앤롤 스타일이에요. 보통 가사는 같은데 노래 분위기만 바꿔서 같은 곡의 다른 느낌 이런 거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노래는 분위기도 가사도 원곡과는 달랐습니다. 조 터너가 부른 버전의 가사는 Get out of that bed, 침대에서 일어나 나와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후에 발매된 이 빌 헤일리의 버전은 이 부분의 가사가 Get out from that kitchen, 부엌에서 나와 이렇게로 바뀌는 등 불과 4개월 안에 이 곡은 완전히 다른 가사와 장르로 대중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빌 헤일리의 버전이 먼저 인기를 누리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또 원곡에 대한 관심도 가지기 시작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곡은 두 버전 모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Shake a Rattle and Roll 이 노래의 성공에 이어서 1955년에는 빌 헤일리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또 다른 곡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1955년 3월에 공개된 영화 폭력교실, 영어 제목으로는 Blackboard Jungle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Rock Around the Clock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새롭게 등장한 선생님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였는데요. 오프닝 크레딧 음악으로 쓰였던 이 곡은 1시, 2시, 3시, 4시의 락, 오늘 밤 하루 종일 락과 함께해요 라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뜻의 영어 o'clock 이라는 말, 그리고 락이라는 말의 락, 이라는 영어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발음 clock하고 rock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라임 스킬이라고 해요. o'clock rock, o'clock rock 하고 라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밌는 노래 Rock Around the Clock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갈게요. 1, 2, 3 o'clock, 4 o'clock rock 5, 6, 7 o'clock, 8 o'clock rock 9, 10, 11 o'clock, 12 o'clock rock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Put your glad flags on Join me home, we'll have some fun When the clock strikes one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e're gonna rock, rock, rock Till broad daylight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hen the clock strikes two, three and four If the band slows down, we'll yell for more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We're gonna rock, rock, rock Till broad daylight We're gonna rock around the clock tonight 어떠세요? 어클락과 락의 라임이 아주 재밌게 이어지는 그런 곡이죠? Rock Around the Clock 함께 듣고 계신데요. 이마 앞으로 내린 꼬부랑 머리를 납작하게 눌러서 붙였던 이 헤일리의 헤어스타일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음악만큼이나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밴드 음악을 주로 추구했던 비 헤일리의 음악 성향과 락앤롤이 만나면서 이렇게 신나고 파워풀한 락앤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곡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사랑이 한창 뜨거웠던 그 시절에는요. 어디선가 이 Rock Around the Clock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러다서 다 같이 신나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 헤일리는 락앤롤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락앤롤 음악의 유행 흐름을 따라 빌 헤일리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또 다른 21살의 풋풋한 청년 락앤롤 스타가 있었어요.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절 그 노래는 헤일리의 또 다른 명곡 오 이런 그 음악이 사라졌어요 라고 노래하는 Crazy Man Crazy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lovebirds, lovebirds입니다. Seen lovebirds? Yes, lovebirds. It's a type of bird. They are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parrots. But this phrase, lovebirds, can be used to describe something else.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Oh,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야, 필립이랑 제인 좀 봐.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같아. 라고 하자 마이크는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알아, 나는 필립 저런 모습 처음 봐.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same here. 라고 맞장구치자 마이크는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at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그리고 매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걸 보면 나중에 둘이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Today's phrase is lovebirds. L-O-V-E-B-I-R-D-S. Lovebirds.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lovebird is a type of bird. They are very social and very affectionate. So when you put these two lovebirds together, they are a bundle of joy. That's why when you see two people that are obviously very much in love, you can refer to them as lovebirds. Lovebird는 아프리카산 앵무새를 말하는데요. 워낙 애정이 깊어서 암수가 거의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lovebirds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남녀나 다정한 부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You can also use the phrase lovey-dovey to describe couples that are deeply in love. Lovebirds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lovey-dovey. Lovey, L-O-V-E-Y, lovey, dovey, D-O-V-E-Y, dovey, lovey-dovey입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ww, look at Philip and Jane. They are so in love.
I know, I've never seen Philip like that before.
Same here.
Plus, seeing them holding hands together every day tells me those two lovebirds will one day get married.
Mike, you can't predict that.
I know, but don't you think so too just by looking at those two lovebirds?
I guess. We'll wish them good luck.
Now let's review. Today we learned what lovebirds mean. Lovebirds, or lovey-dovey. Try using it in your sentences and let me know how it goes,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